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오늘은 4, 5, 6, 7, 8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 5, 6, 7, 8 이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조금 말씀을 바꿔요. 형제들아 그러니까 꼭 남자분만 부르는 것 같아서 형제자매들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형제자매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딸이요 낮의 아들딸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주님이 우리 다시 오신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죠? 주님이? 예, 재림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입니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믿어야 아무 득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지난번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큰 날, 또 쉽게 간단하게 말해서 단순하게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바로 그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떤 무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어떻게 도대체 일어날까? 주님은 언제 어떻게 오시는 걸까? 주님의 재림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알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언제 어떻게 오시는가? 첫 번째가 밤에 도적같이 온다. 감쪽같이 오시는 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되게 평안하다. 정말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있다. 그 말할 바로 그때에 주님은 오십니다. 이것이 지난번 1절, 2절, 3절. 그리고 또 주님은 잉태된 여자의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오면 그런 사람들에게 밤에 도적같이 온 사람들에게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할 그때에 바로 오신다고 한다면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온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지난번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저희가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떨어지는 심판, 멸망을 저희들이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멸망을 하고 맙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면 두려워 어쩔 줄을 모릅니다. 사실 염려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걸까? 오늘 말씀을 읽은 것을 보면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오늘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절대로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날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결단코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을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적어도 그날에 대해서 그런 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그날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성경에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왜 그들에게는, 왜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4절,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밤의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밤의 반대는 낮. 여러분들은 벌써 성경 이 말씀의 반을 알고 있어요. 그럼 어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그 말의 반대는 뭐갈까요? 자, 그거 알았으면 이 말씀을 다 알아요. 자, 그럼 이 성경에서 오늘 보니까 밤, 낮, 밤, 낮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밤과 낮이라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이 중요한 단어의 개념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빛, 빛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할 때 빛,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빛의 아들이에요. 전기담화에서 빛이 나오는데 내가 저거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설마 없겠죠. 태양이 떠오르니까 아,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성경에서 빛은 뭘까요? 빛. 네? 하나님이나 우리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 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라니. 단순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 빛이라고 이렇게만 또 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 빛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그 성격, 성질, 성품 이런 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빛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이세요? 그분은 지혜로우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지혜롭습니다. 자, 이 시간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과연 지혜로운가? 지혜로워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선해야 돼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 다음에 공평해야 돼요. 정직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의롭기도 해야 돼요. 거룩하기도 해야 돼요. 전능하기도 해야 돼요. 뭐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아들인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빛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빛, 빛이란 단어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정말 지혜 있고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빛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빛의 반대말은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어둠이란 뭘까요? 죄, 악 이런 것을 말합니다. 죄와 악을 상징할 때 성경은 어둠이란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죄와 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없는 것은 어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런 사람은 설령 교회 안에 지금 이 시간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깜깜한 어둠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어둠이란 바로 죄와 악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제 빛과 우리가 어둠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낮과 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낮은 뭘까요? 낮은 뭐가 있죠? 빛이 있어요. 낮이라고 하는 곳은 빛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럼 거기가 어디겠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낮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곳이 바로 낮입니다. 낮. 그러면 낮에 뭐가 비치죠? 빛이 비치죠. 낮에 어둠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낮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그곳이 바로 낮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밤은 뭘까요?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밤입니다. 죄악의 세상을 성경은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신의 세상을, 죄와 악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밤이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갖고서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왜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형제들아, 우리가 왜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까? 아까 보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아니면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러서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알아야 될 성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4절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뭐라고 돼 있죠?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둠이란 뭐죠? 죄와 악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는 죄 가운데, 악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있지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자들입니까? 그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죄와 악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있는 빛에 있는 자들이라. 어둠의 반대가 빛이니까 빛에 있는 자들이에요. 빛이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바로 어둠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처럼 그런 존재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있지라는 단어가 당신 어디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만약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은, 빛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그가 죄와 악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된다.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올 줄 모르지만 바로 오시는 그 순간에 그는 죄와 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둠이 있는다는 것이. 성도는 어디에 있지 않아야 하느냐? 바로 어둠 가운데 있지. 어둠 속에 서 있는 그 순간,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 그런 순간에는 있지 않아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여러분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신분이 뭐냐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첫 번째 문장이 뭐죠?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신분을 얘기하고,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고 밤의 자식들이 아니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봐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누가 이다 이런 말은, 나는 누구누구누구 이다라는 자기 신분이 뭐냐는 것이, 아까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빛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낮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낮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날은 밤처럼 도둑이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낮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성도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이렇게 세상을 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도대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도 좋아. 육적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곳에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곳에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예요. 자기는 지금 어떤 존재? 이런 존재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 다음 단어 우리가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요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 죄악들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만으로 채워진 그런 곳에 속해 있는 사람.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정당에 소속될 수도 있고 어떤 교회에 소속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에 소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빛이 주장하고 있는 낮에 소속된 자들입니까?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밤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빛이 비치고 있는, 빛이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낮에 소속된 사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 소속의식을 가져야 돼. 내가 도대체 어디서 전남 강진 출신은 자기가 강진 출신이라는 걸 평생 안 잊어버려요. 전남 함양 출신은 자기가 함양 출신이라는 걸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경기도 수원 출신은 죽어도 자기가 수원 출신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인천 출신은 자기는 깨나도 자기는 인천이 고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 영적으로 어디가 소속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은 이 세 번째 이건 나의 소속이요. 성도 내 자신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가?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어디 소속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으려면 오늘 4절 5절에 말씀해 보니까 네가 어디에 있지 않아야 하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도대체 누구이냐? 너는 누구의 아들, 딸이냐?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명할 때에 그날은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도적같이 올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사도는 아주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둠에 있지도 아니하고 빛의 아들, 딸이고 낮의 아들, 딸이면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소속이 되어 안 되어 있다면은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우리 신분으로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6절 7절에 우리가 그 말씀이 해답이 나와 있네요.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여기도 중요한 동사가 네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다, 하나는 깨다, 하나는 술 취하다, 하나는 근신하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네 개가 나옵니다. 잔다는 건 뭘까요? 자다. 여기서 잔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고 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뭐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요. 여기서 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영적으로 아무런 의식이 없는 자는 것. 우리가 성도들을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죽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걸 갖다가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여기로 다른 이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잔다는 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느껴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요. 영적으로는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성경은 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영적으로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자는 사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내가 지금 뭔지, 이 예배를 내가 왜 드리는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뭘 하시는지 나 모르겠는데요. 자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자는 사람들이라는, 여기서 잔다는 말이 바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아무런 영적으로는 의식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럼 깨닫는 뭘까요? 그 반대겠죠. 영적으로 무지한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무슨 반도 깨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 사람을 관심을 갖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가져가지고 쭉 영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깨어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는 자들과 깨어있는 자들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취하다. 취한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술에 취하는 것처럼 그냥 취해 어디에 푹 빠져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는 자들, 그들은 또 취한 자들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자는 자들, 취하는 자들이 전부 밤에 있다는 걸로 봐서 그들은 전부 취하고 자고 있어요. 자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고 무의식 상태지만 취하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상태를 즐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 상태에 푹 빠져 있는 것을 취한다는 거죠. 전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심각한 것이 영적으로 바로 이렇게 취해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데 무지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상태로 그냥 취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쫓아가요. 엉뚱한 것에서 자기가 뭘 찾으려고 그래요. 들어도 몰라요. 이런 것을 술 취했다고, 취했다고 하는. 그럼 취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근신하다. 술 취하다는 말 단어의 그 정반대말이 바로 근신하다라는 단어예요. 근신하다는 것은 술 취한 것처럼 멍멍한 상태에서 에이 될 대로 되라고 그리고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술 취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건 그렇지 않아요. 삶의 절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탁 각성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야 이러면 안 되지 해서 자기가 깨어난 그 상태 깨어나가지고도 흐리멍텅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자기가 분발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근신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 다른 이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멸망이 호련히 이르러서 결단코 피하지 못할 자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반대말이 다른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자, 다른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다른 이들은 밤에 자고 취합니다. 밤이 뭐예요? 어둠이 지배하는 죄악 세상에서 여러분 죄라는 것이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이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세상이 바로 밤이에요. 밤에 잔다는 건 뭐예요? 무지하게, 의식 없이 그렇게 있는 상태예요. 취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고서 그냥 세상 살아가는 거죠. 그들의 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이 죽는 거죠. 다른 이들은 밤에 자고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인 자들, 어둠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자들,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낮에 빛 가운데서 빛이 뭐야? 한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무장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 그리고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안 되는데,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을 가늠을 끊어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내가 깨어나야지 절대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무슨 뭐 하바드를 나온 뭐 법학 박사고 무슨 변호사고 뭐 별걸 해도 성령이 그의 마음을 터치 않으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아, 성령님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주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리한 자들, 무지한 자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벌을 내리시지 말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어야만 그들은 깨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어야만 그들은 근신을 할, 비로소 주님을 찾아가고 싶고 갈급한 이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이 오기를 예비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근신이에요. 그날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어떤 자들은 멸망하는데, 어떤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그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 자들은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근신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근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네요. 8절 우리 다 같이 어떻게 하면 근신해서 우리가 예비를 할 수 있을까? 8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어둠이 지배하고 자면서 취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어느 하루라도, 어느 한 순간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안 하는 순간은 없어요. 비록 잠을 자는 순간에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현장 그곳이 전부 다 우리는 영적 싸움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는 영적 싸움터에 있어요. 집에 혼자 있어요. 영적은 무슨 영적이야? 내 혼자 있는데. 그런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영적 싸움터, 전쟁터에 있어요. 여러분, 삶이 영적 전쟁터예요. 순간순간이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이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밤이나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지 않고 술 취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깨어있기 때문에, 아, 내가 좀 싸우고 있구나. 너희들이 군사라는 것이 싸우고 있구나. 무엇으로 싸울까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흉배를 붙이라고 그래요. 흉배를 붙여서 성도, 너희들의 가슴을 지켜라. 이래요. 너희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흉배를 붙잡아. 그리고 또 투구를 쓰라 그럽니다. 투구를 써라. 영적 심장을 흉배로 보호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바람을, 구원을 투구로 쓰고 막아야 돼요. 영적 심장을 지키는 이 흉배는 뭘까요?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지켜내는, 우리의 영적인 심장과 가슴을 지켜내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이에요. 믿음,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형제 삼의 사랑,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 가슴을 지키는 그 흉배, 믿음과 사랑이야. 강건한 믿음과 사랑,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의 영적 심장을 지키십시오. 가슴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영적 구원을 지키는 투구를 쓰십시오. 구원의 확신, 소망을 지키십시오. 투구를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구원의 순간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우리는 날마다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이, 구원에 어떠한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투구를 썼을 때 구원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너무나 중요한. 지금 바울 사도는 영적 군사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세 가지 무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근신하여서 싸우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신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기습적으로 이르질 않습니다. 몰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이들은 밤에 자고 있지만 우리는 낮에 살고 있어요. 다른 자들은 밤에 소속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낮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밤이 깊었지만 아직 이미 낮이 이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 이 세상 밤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는 자고 성도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밤 가운데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낮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빛 가운데로 빠질 수, 빛 가운데서 벗어나서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낮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지 말고 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있는 사람에게는 도적이 올 수가 없어요. 안 자고 깨어 있으니까. 밤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 때문에, 술 취해 있기 때문에 도적에게, 도적이 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날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믿음, 사랑을 지키고 소망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소중한 말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낙오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싸움에서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가슴을 온전히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에서, 구원의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담대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예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